요한계시록 24번 메시지, 사람들에 대한 심판, 다섯째 나팔. 이 메시지에서 내 부담은 대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가 곧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새 나팔들의 새 재앙들은 대환난의 재앙들일 것입니다. 이제 보겠지만 그것들은 70일의 마지막 판, 즉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의 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입니다. 대환난의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주의하거나 천연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매우 정확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비춘 바들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단어도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즉 모든 단어들이 의미가 충만하며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24절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기에서 이래란 7일이 아니라 7년을 뜻합니다. 만일 당신이 70일에가 7일에 70번의 기간을 언급한다고 말한다면 결국 이 구절을 합당하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25절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일에와 62일에를 볼 수 있습니다. 26절은 계속해서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이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말합니다. 메시아가 끊어지게 된다는 언급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과 성소의 회파는 주 70년 타이터스에 의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 왕이 한 일의 동안 언약을 정할 것이며 그 일의 중간에 즉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70일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포부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시작되며 490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7일에 곧 49년은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리스도가 끊어질 때까지는 62일에 434년이었습니다. 69일에 이후로 오랜 기간의 휴지기가 있어 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난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이제 보겠지만 이런 관념은 부정확한 것입니다. 마지막 7년, 곧 마지막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협약을 맺는 데일 것입니다. 그 7년 중 처음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후 그는 생각을 달리할 것입니다. 비록 전에는 그가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동의했지만 그는 생각을 달리하여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추켜 세우고 성전 안에 그 자신의 형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자기와 자기 형상을 경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중 전반기는 환난의 때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따르면 그 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성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성전 안에 우상으로 세워진 적그리스도의 형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환난의 문제를 다루는 장인 마태복음 24장을 잠시 보기로 합시다.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7년의 처음 시작부터 발생되지 않고 7년 중간에 발생할 것인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추켜 세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인 자기 형상을 성전 안에 세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 주님은 예언하시기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지막 7년의 중간에 시작되는 대환난이 다만 3년 반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환난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부정확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언을 연구하기 위한 합당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7년의 중간이라는 것과 또 이것이 3년 반 동안 곧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 동안 지속되는 대환난을 초래한다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7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계시록 12장의 몇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산의 아이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1260일은 3년 반에 해당됩니다. 산의 아이가 휴거된 후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전 안에 세워지는 때인 70번째 일의 마지막 반, 곧 3년 반의 기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지게 되며 그 용이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핍박할 것임을 계시합니다. 14절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최후의 3년 반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7년의 마지막 반이 시작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지게 될 것임을 봅니다. 이건 역시 엄밀히 말해서 대환난이 7년 동안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됨을 봅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을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일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추켜 세우고서 그를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한다는 다니엘 9장에 있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거룩한 성을 짓밟을 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대환난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뒤인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될 때 계시될 것입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12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됨.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섯째 나팔을 보기로 합시다. 계시록 9장 1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될 사탄을 언급합니다. 천사들은 별들로 비유됩니다. 천사장으로서 사탄은 새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와 12장 9절, 10절에서 우리는 그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봅니다. 무저갱은 귀신들의 거처입니다.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장에 있습니다. 그 장은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고 나서 사탄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며 그에게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사탄아,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너는 마땅히 밑으로 내쫓겨야 할 것이다. 그 장에 따르면 사탄은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대환난이 그때 이전에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유력한 증거인데 이는 이 일 전에는 사탄이 여전히 하늘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므로 그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저갱을 열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황충들, 대환난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첫 번째 재앙과 더불어 시작되므로 그것은 여섯째인도 처음 나팔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섯째인은 초자연적인 재난일 것이며 처음 네 번의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천체분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들은 대환난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처음 네 번의 나팔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이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고통을 가하는 대환난이 옵니다. 다섯째 나팔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며 오직 땅과 바다와 강들과 천체분만이 직접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는 대환난에 대한 서막으로 간주되어도 좋습니다. 땅과 바다와 물들과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경고가 됩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사람들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니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이 가진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황충들은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황충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갈처럼 꼬리를 가지고 쏘며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들의 거처에서 나오는 연기 가운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 네 나팔들의 재앙들이 직접 사람들 위에 임한 것이 아닌 반면에 마지막 세 나팔의 재앙들은 직접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메뚜기들에 의해 해를 입지 않게 될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들 황충들의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 요엘 2장 4절, 5절, 25절과 1장 6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메뚜기들의 위해를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7절은 또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 황충들은 마치 군대와 같은데 하나님이 황충의 군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요엘서에서 언급된 황충들과 유사합니다. 계시록 9장의 황충들이 요엘서의 메뚜기들과 같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으며 그들은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으며 그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과 같습니다. 그들은 철흉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가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습니다. 10절은 또 정갈들과 같은 꼬리들과 쏘는 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갈은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인 귀신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정갈들, 사탄 마귀의 종들을 이겼습니다. 또 10절은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고 말합니다. 비록 첫째 재앙의 고통이 직접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긴 하지만 그 기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섯 달 동안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그 괴롭힘은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결코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 다섯 달 동안 그 무시무시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황충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자들은 차라리 죽고 싶어 할 것입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태양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것이 8장 13절에서의 공중의 독수리가 알리는 세 가지 재앙들 중 처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황충들을 언급하면서 11절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볼론이더라 고 말합니다. 무적행의 천사는 무적행으로부터 나오게 될 짐승,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적행의 천사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불리우는데 이는 욥기 26장 6절, 28장 22절과 잠언 15장 11절에서와 같이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는 헬라어로 아볼론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그것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심히 파괴적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사람, 네로 황제의 영과 또 다른 로마 황제의 몸으로 이루어진 합성물로서 특이한 사람입니다. 네로는 제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했으며 그의 영은 또 다른 황제의 몸 안으로 들어가도록 놓여질 때까지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이 영이 들어갈 황제는 살해되어 네로의 영을 갖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황충들의 왕이 될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군대로 조직될 황충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 황충들은 다섯 달 동안 이마에 하나님의 표시를 갖지 않은 자들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주는 세 영역, 하늘들과 땅과 땅 아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될 때, 즉 마지막 7년 중 처음 절반 후에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마귀적이며 귀신에 사로잡힌 황충들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풀려나 올라가서 사탄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 같은 영이 마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두 방향에서 나오지만, 즉 사탄은 위로부터 오고 적그리스도는 밑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괴롭게 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함께 모여서 가능한 한 많은 인류를 괴롭히려고 제휴할 것입니다. 13장과 17장에서 더 상세히 적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미 보았듯이 대환란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섯째 인과 처음 네 나팔들의 초자연적인 재난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 비로소 시작될 대환란은 짧은 기간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디에 있게 될 것입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남은 자들에게 있는 표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땅 위에 남겨두시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늘로 휴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늘로 휴거되고자 한다면 충족되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은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다릅니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어 내 이마에 표시를 해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환난 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는 인을 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들을 하늘로 휴거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언제 대환난이 시작되며 또 그로 인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를 지적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날 것이며 무적행을 열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을 놓아줄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짐승, 곧 그 황충들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황충의 군대가 다섯 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도 가혹하여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죽음이 그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교묘히 피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환난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재앙일 뿐이요 대환난의 시작일 따름입니다. 다른 두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나팔의 세 가지 재앙이 대환난을 구성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다섯째 나팔일 것이며, 두 번째 재앙은 여섯째 나팔일 것이며, 마지막 재앙은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들일 것입니다. 세 재앙들이 극히 엄숙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8장 13절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남아있는 세 천사가 곧 불게 될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9장 12절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질주도다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재앙을 소개하는 11장 4절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인과 처음 네 나팔은 단지 대환난의 고통에 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여섯째 인과 처음 네 나팔들의 초자연적인 재난에 이어서 나오는 대환난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장차 온 세상에 임박할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필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들림받을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나 성도들의 휴거에 관해서 가볍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한 말씀에 따라서 만일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되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숙되고 준비를 갖춘다면 땅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피할 길을 갖고 있습니다.